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보면 요한복음 쉬운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봤거든요. 21장. 그런데 그 17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15절로 17절까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는 건데, 그 말씀을 한 번도 읽고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한 헬라어의 사랑으로 쓰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단어들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누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7절을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주님 아니신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께서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지만은 헬라어로는 적어도 세 단어 이상이 쓰이고 있다. 그 중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사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그 단어의 첫 번째로는 엘로스입니다. 이 단어의 사용에 있어 그들은 사랑의 의미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의미로 썼던 것이죠.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의인화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떨어뜨렸습니다. 문제는 실상 그들이 에로스라고 하는 한 신을 만들어서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이름을 함께 배합해서 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름들이 비너스나 큐피트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상당히 애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후자는 로마식 이름이지만 그것들은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라는 개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는 관능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에 고상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남녀간의 육체관계 그 이상의 것은 아닌 것이죠. 때문에 단어 에로스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하나 사랑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정을 말할 때, 친구간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대우인 애정, 그 감정의 관계를 쓸 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말에서 미국의 한 도시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거죠. 곧 형제애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도시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성경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아가파오가 되는 거죠. 아가파오는 실제로 사랑의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단어가 됩니다. 닥터 핀센트는 그의 어원 연구, 즉 단어 연구라는 그 책에서 이것을 위험의 단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이것은 신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로스와 필레오를 쓰지 않고 아가파오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야, 네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신조를 갖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랑의 사건이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구원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이 사랑은 최고의 가장 좋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기독교의 최고의 말로 믿음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저는 모든 종교의 최고의 단어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은 올바른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역시 최고의 단어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제가 왜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왜 믿음을 기독교의 최고의 단어로 꼽겠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사랑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것은 더 훌륭한 칭찬의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자들에게 인기 있고 사랑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별로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더 이상 그는 사랑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받을지언정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 될까요? 잠시만 저와 함께 면밀히 생각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상 주님께서는 더 이상 베드로에게 확신을 가질 수 없으셨던 거죠.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던 겁니다. 후에 베드로는 그의 첫 서신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고백하던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높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겁니다. 아마도 그때 베드로는 의심 없이 예,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여기 한 사람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격을 낮추어서 아가파오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필레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제가 주님께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 사용하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는 베드로는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시는 그가 내가 주를 위해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허풍 떠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허풍 떨지 않고 큰 일을 행할 것이고 자신을 낮추어서 대답하기를 저는 당신에게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권고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좋은 번역을 한다면 내 어린 양들이 풀을 뜯어 먹게 하라인데 어린 양이란 아주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네가 가서 아주 어린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를 원하노라. 나는 네가 그들을 먹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께서 내 양들을 비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16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께서는 시몬 베드로야, 너는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서 그를 돕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소 그런 그에게 어찌 보면 감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음에 어찌 보면 또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꺼이 낮은 지위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확언을 들어보십시오. 예,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께 우정을 가지고 있음을 아십니다. 여기서도 그는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히 아가페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권고를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것은 양을 목자와 같이 돌보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어린 양을 먹이고 또 그 양을 돌보거나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 진리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뭐가 그러냐면 우리는 어린 양을 먹여야 하며 좀 더 나이 든 양들을 돌보거나 훈련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린 양들은 양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큰 양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세 번째 질문은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한 단어를 택하셔서 시몬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내게 우정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뜻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물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과 시몬 베드로 사이의 이 대화의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 질문했기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격을 낮추셔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한 겁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그는 주님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 그가 마음속에 그분께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깨닫기 때문에 자랑치 않았던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먹인다고 하는 것은 내 양이 풀을 뜯게끔 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양들 역시 스스로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참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주님께 바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가 하게 될 일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 사람은 시몬 베드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아마 이제 당신은 제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요한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씀,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22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보아라. 너는 나를 위해 죽을 것이니라. 요한이 하는 것은 너와 상관이 없도다.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산다 한들 그것이 너에게 의미, 뭐 다른 챙간할 것이 못된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무지나 지식의 부족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일 그들이 모든 의문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없다면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것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베드로의 봉사나 베드로가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즉 요한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를 밑으로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요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그도 머리를 위로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에 스스로 나는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그렇게 사형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의지, 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주가 아니시라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주가 또 따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이 그가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책을 다 틀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진실로 세상은 그분의 일부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을 구약 신명기서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드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서적 나침반사의 고딩 화이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고 인터넷 www.fabc.net에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9-0460번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